예,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건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구속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구속, redeem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이걸 다시 사갖고 오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되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값을 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되사오셨다. 이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데 그 영광의 찬송의 내용이 뭐냐? 왜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뭐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거를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죄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죄들의 용서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느냐? 1장 7절 가서 보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냐? 내가 열심히 살고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저 부어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뭔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은혜냐?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한 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마귀가 와서 무엇이라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당당히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제시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거저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8절 가서 보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들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의 신비는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8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가서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그 은혜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 죄인이었을 때에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모든 지혜와 분별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믿는 사람이 되면 지혜와 분별이 넘치도록 그냥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말, 분별이라고 하는 말 이걸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wisdom, 지혜라고 한 말이 성경 전체 234회가 나옵니다. 우리말 사전에 가서 보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가서 지혜,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롭다, 지혜라고 하는 그 용례를 찾아보면 삶의 참된 목적을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문학 하면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잠언을 읽어보시고 특별히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지혜가 어떤 것인가, 삶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한다. 지혜.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냐? 출애굽기 28장 3절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먼저 나오고, 욥기,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우리가 보통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책에 가서 보시면 지혜라고 한 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가서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훈계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를 풍성히 준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 그게 무슨 얘기냐?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늘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말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정도의 그런 스케일의 엄청난 크기의 그와 같은 계획이라는 거. 이거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오직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이 안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계획이다. 바울이 이거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제가 에베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주 공간과 같이 그 넓은 거 그거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스케일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에베소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분별은 영어로 prudenc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prudence 명사로는 성경에 딱 세 번 나옵니다. 이게 이 우리말 성경, 우리말 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거를 여기 가서 보니까 분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인 용례로는 지혜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분별력을 그거를 분별.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서 바이블 빌리버가 되겠다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혜가 작동하니까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 적으시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킹제임 성경을 쓰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겠습니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 그렇죠. 옳고 그른 거, 속된 것과 거룩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멀리서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될 때 옳고 그른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능력이 생기는 것, 이걸 우리가 분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2절 가서 보면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뒤로 쓰러지는데 랄랄랄라 하고 이런데 이런 데 가서 있는 거야.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5월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차은 형제님 이제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차은 형제님 이번에 아주 좋은 것 같은 그 저기 방언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줄 텐데 아 의학 잡지에 랄랄랄라 왜 랄랄랄라 하는 그런 게 나오는가 하는 거를 의학 잡지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아지경이라고 빠져갖고 하면 긴 얘기 못하고 랄랄랄라만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뇌에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끊어지는 게 MRI를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랄랄랄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의학계에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거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빨리 와서 좀 애쉬베리니 뭐니 하고 해서 그 다 요새 그러는데 빨리 와서 좀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저는 누가 좋은 거 한다 그러면 정경적이라 그러면 모셔오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빨리 와서 좋은 거 빨리 배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서 의학계에 나온 저널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딱 지금 하고 있는 랄랄랄란 다 가짜다 하는 걸 딱 이렇게 보여주는 아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용하다고 하는 권사 찾아가고 다 이러는 게 왜 그래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다 그랬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예,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데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경건서적 읽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넘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왜 믿지 않느냐? 또 믿는다고 하는데도 뭔가 좀 부족한 이런 사람들, 흐리멍덩하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지혜로운 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이 이방인들은 지혜로운 거 이걸 추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같이 부르심을 받아 죄들의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을 판단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분별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생겨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옳고 그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세상 일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투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 낙태동성애 트랜스젠더 어느 당이 한다고 하는데 그걸 당론으로 만드는데 거기다 투표를 하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1장 9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분별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신이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분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걸 잘 알려면은 지혜와 분별이 넘쳐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고 싶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왜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징조 돌아가는 이런 모든 걸 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 하는 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께는 선한 기쁨이 된다. 선하다고 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알려줄 때 예,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기쁘게 얘기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할 때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신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하나님의 뜻은 10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이게 그냥 뜻이 아니라 뜻이 신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분별이 넘치지 않으면 이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비. 영어로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라고 한 이런 단어는 단수로는 22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그 다음에 복수로는 5번이 나와서 성경 전체에 신비라고 한 이런 말이 단수 복수 다 합쳐서 27번이 나옵니다. 27번. 자, 이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깊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깊숙이 누가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또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없습니다. 이런 신비라고 하는 게. 특히 구약시대에는 감춰졌어요. 대다수 모든 성도들에게 감춰졌어요. 아브라함도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알지 못해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그거를 성경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예를 들어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지금 이거 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휴고를 알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휴고를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휴고가 뭔지 휴자도 몰랐다니까. 예, 휴자도 몰라.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만 드러난 거예요? 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만 드러났는데 신약시대 성도들 가운데도 지혜와 분별이 넘치는 사람에게만 이 휴고의 복된 소망이 그 사람의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휴고 이야기하면 흥 소리 지르고 믿지 않잖아요. 왜 믿지 않아요? 이게 신비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신비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분별이 넘쳐나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깊숙이 숨겨놓은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교회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신비, 휴고의 신비 여러분 믿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거, 이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그게 성경 신자예요. 근데 이 일이 누구에게만 발생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분별이 넘쳐나는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리구나 하는 게 동의가 되는 일이 그런 사람에게만 발생을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3장 이후로 이제 또 계속 공부할 텐데 바울이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에베소 3장에서 이 단어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복음이 신비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이야기하면 믿지 않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맞죠? 그렇죠. 부활의 신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 또 더구나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신비, 다 신비예요. 예, 부활의 신비, 부활과 휴거의 신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신비예요. 신비. 구약시대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성경은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단, 미스테리라고. 왜 이런 거를 신비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냐?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주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참 저 일은 미스테리야, 저 사람 참 미스테리야 이거 얘기하면 알 수가 없어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렇죠? 이 교회라고 하는 거, 더구나 부활이나 휴거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 이런 게 다 세상 대부분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런 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한다. 신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여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데 그거를 신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의도, 이게 뜻이잖아요.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들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비로 주셨다는 거예요. 신비로.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10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펜세이션 다음에 오브가 나오는데 이 오브는 동격의 오브예요. 동격. 그러니까 디스펜세이션이 있는데 그 디스펜세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그 때들이 충만히 차는 거.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디스펜세이션, 어떤 경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6천년 전에 만드시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 지금까지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면서 때가 변하고 때가 계속 변합니다. 시기가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차는 이와 같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 그 시기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좀 설명하려고 하냐. 예, 여러분이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말,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이블 빌리버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면은 디스펜세이션이 뭔가 하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디스펜세이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를 세대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t, 디스펜세이션을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걸 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륜, 그래서 디스펜세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한 이런 단어는 이게 명사잖아요. 이게 신약성경에 네 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10절,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2절,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가 있는데 이 그리스어 단어가 여러 형태로 번역이 돼요. 이 가운데 네 번은 디스펜세이션이란 그런 단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디스펜세이션을 모르면은 그럼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영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영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가 됐다 그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펜세이션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린 양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어린 양 가지고 오니까 제가 여기 칼과 들고 이렇게 있고 멱을 따라고 그래요? 안 그러죠? 왜 그래요? 경륜이 바뀐 거예요.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에서 뉴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으로 구약의 경륜에서 신약의 경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도 다 먹잖아요. 구약 시대에 돼지고기 못 먹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 맛있게 드시죠? 왜 그래요? 경륜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디스펜세이션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쉽냐?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 여기 있는 거를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읽고 교회 그러면 교회라고 읽고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읽고는 이건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잘못 읽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아 일곱째 날 토요일인데 그거를 주일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디스펜세이션을 구분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아, 구약시대의 경륜이 있고 신약시대의 경륜이 있구나. 그것도 신약도 우리가 가서 읽어보니까 아 십자가 사건 전까지 기록된 거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구약이구나. 십자가 사건 넘어서야 그때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신약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할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로마서 가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목사가 소리를 지르고 아 마태복음 할 때는 또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디스펜세이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그리스 말은 이렇게 경륜으로도 번역이 되고 청지기직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돼요. 원래 디스펜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무게를 달아서 나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서 보면 나누어 주거나 배포하는 거 이걸 디스펜세이션, 약을 디스펜스한다 그래요. 디스펜서, 그러면 나눠주는 기계를 디스펜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행정을 보거나 관리를 하면서 물건들을 나눠주거나 운영하는 이런 체계.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담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다윗에게 주어질 때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이런 어떠한 그 기간, 이거를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영어 사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부응하는 이런 단계, 혹은 어떤 체제가 널리 보급된 이와 같은 시대나 기간을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디스펜세이션이 뜻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경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배 사역이라고, 분배하는 거니까 분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디스펜세이션 자체가 기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때도 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어 단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거예요. 오이코노미아는 영어 이카나미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죠. 이카나미. 이카나미가 뭐예요? 경영한다, 경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게 이카나미잖아요. 이카나미하고 같은 그런 뜻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자, 관리하다, 집행하다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를 관리하고 집행하냐. 사람이 이제 살면 가정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는 집의 일을 경영한다. 자기가 사는 집의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 가정의 가정사를 경영하듯이 하나님도 우주 공간에서 특히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의 그런 모든 역사를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시겠죠? 예. 이와 같이 경륜 아니면 세대, 경영체제, 청지기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이 오이코노미아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자가 있고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청지기지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빚진 사람들 데려다가 작게 이렇게 적고 은혜를 베풀어 갖고 나중에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얘기는 청지기직이 뭔가, 디스펜세이션이 뭔가를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디스펜세이션이라는 이런 것이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집이 있어야 돼. 집을 운영하는 게 있어야 돼. 집을 운영하려면은 의무를 부과한, 여기 부자처럼 누구를 불러다가 의무를 부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의무를 받아갖고 여기 있는 청지기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디스펜세이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자가 데려다가 누굴 데려왔어요. 청지기 직을 감당을 하라고. 그럼 청지기에게는 독특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을 제대로 잘 꾸려나가야 되는 독특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회계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한 달 지난 다음에 얼마 수입이 들어왔는데 얼마를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이 청지기가 불의하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청지기직이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청지기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륜이 바뀌었다. 청지기가 또 새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또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부자는 똑같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집안 일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의무를 주고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 청지기직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청지기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서 청지기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가정사를 돌보는 그런 일, 여기에 관련된 이런 단어가 디스펜세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디스펜세이션을 줬는데,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그거 감당 못하잖아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통치 계획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어디로 넘어와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청지기지기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구되는 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하고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는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어떤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기간을 우리가 디스펜세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점진적인 계시가 있다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니 휴건 여러분 알지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다윗도 다시 태어난 걸 몰랐어요. 다시 태어나는 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이 되어 오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여러 디스펜세이션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구약시대에 여러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그 계시들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담이 이브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타락하잖아요.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죄가 없던 시절이 있다 갑자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던 그런 시절, 그게 하나의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를 대하던 디스펜세이션이 있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때에 또 하나님께서 뭐 여러 사람들 부르시고 특별히 노아의 대홍수까지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 뭐가 생겨요? 노아의 대홍수가 생겨서 8명 제약은 다 죽고 8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또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또 생겨갖고 사람들이 또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의 온 세상으로 내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보니까 여러 민족이 형성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만을 부르셔갖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시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런 기간이 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되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게 또 열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게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7년 환란 기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재림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경영 통치 방식이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러 개가 점진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시가 돼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러한 기간,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경영 통치 방식, 이거를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세상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를 주이시 디스펜세이션, 유대인들 중심의 경영통치 기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이게 파급이 되면서 이 기독교 할 때는 우리가 크리스천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크리스천 디스펜세이션,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말인데 우리는 그런 말이 지금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거는,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경영 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그런 기간이에요. 그 길이는 다 달라요. 구약시대 길이가 다르고 신약시대 길이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7년 환란기도 하나의 디스펜세이션이다. 천년왕국은 천년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부자가 이 청지기 데려다가 할 때는 너 이거 잘해야 된다. 다음에 너 이거 잘해야 된다. 주어진 특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거하고 신약시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뭐로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첫사람부터 마지막까지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고 마귀의 복음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특별히 신약시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체제 이런 경륜 이런 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특징은 뭐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천년왕국 해서 천년이 나오면 여러분 그걸 뭐로 읽으셔야 돼요? 천년으로 읽어야지 무한의 기간이다. 이렇게 읽으면 그건 성경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며칠 동안에? 6일 동안에. 그래야지 그게 600억 년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의 하루를 6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온 세상 우주 공간에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 신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저와 여러분이 잘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뭘 알 수 있냐?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로교나 천주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교회, 신약시대 교회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든지 이런 장로교인들이 써놓은 이사야서 주석 이런 데 가면 거기다 구약시대 성도들 얘기한다고 교회라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사야 시대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같은 거다 해갖고 이사야서 가서 주석 보면 교회가 어쩌고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 건 다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영 통치 체제가 변한다고 하는 거를 문자 그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디스펜세이션이 있는데 맨 마지막 디스펜세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기가 여러 개 때가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 모든 게 최고조로 올라가서 모든 때가 아주 충만히 차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와요? 7년 환란기가. 그 끝나면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그렇죠.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때가 이제 생기잖아요. 바로 이 때를 모든 때가 충만히 찬 경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륜, 지금 바울이 맨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옛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된 그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려고 맨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 다시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때,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때, 이러한 때를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 때가 충만히 찬 경륜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나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세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는 그냥 100%다 문자 그대로 읽는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장로교회 언약주의, 칼빈주의, 그 다음에 천주교의 어거스틴주의, 이거 나가면 천년왕국이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니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비유 해석으로 풀 수만. 이건 진짜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니 뭐니 계시록에 뭐 14만 4천이 나오면 다 자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유 해석인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읽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각각에서 12,000명씩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믿어야 그게 바이블 빌리버고 그렇게 믿어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명백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유 해석하고 영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안식교도 우리가 14만 4천, 신천지도 우리가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가 14만 4천. 그렇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 14만 4천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아전인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걸 가지고 자기에게 내 거라고 그러는 거.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14만 4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연구해라. 스타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스타디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때가 충만히 찬 경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때,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두 뜻이 있잖아. 마귀의 뜻이 있고 또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세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충만히 찬 이와 같은 때가 되면 한 뜻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 그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맞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NIV 같은 이와 같은 현대역본 개혁성경 이런데 뭐가 빠졌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가 빠져 있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가 없으면 올바른 성경이 아닌 거예요. 구속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그 뜻이 뭐냐? 이는 그분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모든 것의 처음 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이게 뭐예요? 천사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여덟 가지 그런 등급이 있다. 예, 이게 천사들이든 그분에 의해 다 창조가 됐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든 땅에 있는 것든 다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으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 영어로 가서 보시면 뭐로 돼 있어요? fullness로 돼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아까 읽은 때가 충만이 찬 경륜에 거기도 fullness가 들어있잖아요. fullness. 참 이게 영어나 이런 이 그리스 말하고 우리말이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게 목사가 이게 알려줘야만 그 fullness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fullness가 차는 그런 때에 fullness, 충만함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타락하지 않은 그런 모든 천사들 하나님 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돼서 예,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신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때가 충만 이루어지는 이 디스펜세이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신약시대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그냥 온 우주공간을 채우고도 남는 이런 스케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뭐 천사들까지, 저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 이런 모든 것까지, 땅속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의 최종 목적, 여기서는 뭐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바울은 온 우주를 꽉 채우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규모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우주 공간까지 채우는 그런 스케일의 그런 구원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 통치 계획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